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15장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을 모두 잘라버리신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들어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어떤 가지도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내게서 떨어져 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버려진 가지와 같아서 말라버리고 만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을 너희와 같이 나누어서 너희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서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가려 뽑아낸 사람들이다. 그런 까닭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종이 그 주인보다 더 나을 수 없다고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여 너희에게 이런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자기 죄에 대하여 핑계를 댈 수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한 적이 없는 일들을 하였다. 내가 이 일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기적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그것은 그들의 율법에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쓰여 있는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를 도와주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 오셔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야 한다.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never prays, and never prays for me. I know eternal life he gives from sin and sorrow free. I know
출애굽기 제7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희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여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각자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그릇에까지도 피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와 바로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교였다. 그런데 이집트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군 걸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이레가 지났다.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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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joy, joy, joy.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요한.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to stay. And I'm so happy.
가브리엘 천사가 성전에 나타나서 스가랴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처음에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사가랴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지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사가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오래전에 세례 요한에 관해 예언한 기록이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사람들은 메시아 곧 구세주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답니다. 그의 사역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이었어요.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는 또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세례를 주었는데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허리띠로는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이 허리띠는 아마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요한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알려드릴게요. 그는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어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종종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 만에 주님께서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나사로 누이 마리아가 주님께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피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은 모두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을 찾아가셨을 때 나사로 또 다른 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에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예수님이시므로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데 주님께서 왜 우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 왜 우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으므로 우리처럼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절망과 슬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고 우는 그의 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유대인들이 우는 것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슬픔과 절망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피통이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처럼 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주님이 계십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에 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찬양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여러분 모두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Susan Brolin, author, Session 8, The Woman of Samaria.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Welcome to the series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In each session, we will examine a different person, learn who they are, what they did, when and where they lived, and how God molded their lives to point us to Jesus and to Himself.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수장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a woman Jesus met in Samaria. Jesus traveled many places throughout Galilee, but it is sure that the people he met were never the same.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여러 곳을 여행하셨지만 항상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셨습니다.
The land of Samaria was usually a place that Jews would not go. They would plan their trips out of the way to go around the land of Samaria.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할 때에는 그 지역을 우회해서 가곤 했습니다.
It was filled with a mixed race of people. Their pagan ancestors had married with Israelites who were still left behind when the Assyrians had conquered the people and took them into exile.
그곳은 여러 민족으로 섞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옛적의 아수르가 그곳을 점령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그곳에 남아있던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다.
By the first century, the Samaritans had blended religion of Judaism and paganism.
그래서 예수님 당시 1세기의 사마리아는 유대교와 이방 종교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Jesus and his disciples weren't afraid to go here. Jesus had come to bring salvation to all people.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지역을 지나가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In John 4, we see an unnamed woman doing a simple task, but her story is unforgettable.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한 여인을 봅니다.
She was at Jacob's well, the place from long ago in the Old Testament and spoken of in Genesis. It was a very deep well.
그는 오래전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매우 깊었습니다.
Jesus came to the well in the heat of the day and asked the woman for a drink. He had no way to draw water from this well.
예수님은 한낮에 그 우물에 오셔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를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Verse 7 and following reads, The woman answered, I am surprised that you asked me for a drink. You are a Jew, and I am a Samaritan woman.
그 이야기가 7절부터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Jesus answered, You don't know what God can give you, and you don't know who I am, the one who asked you for a drink. If you knew, you would have asked me, and I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The woman was at the well alone at the hottest part of the day when no one else came, perhaps because her own people shunned her.
그 여인은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가장 더운 한낮에 그 우물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 사람들이 그 여자를 피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This was a curious conversation. The woman asked for this living water Jesus described because he told her it was unlike well water, which causes you to be thirsty again.
여기서 나는 대화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우물의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그렇지 않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Jesus asked her to go and get her husband. She said she had no husband. Jesus answered her that she had five husbands, and the man she now lived with was not her husband.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Jesus did not call her a liar, but knew all her sin. He allowed her the time to come to know him.
예수님은 그 여자가 거짓말한다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Jesus and the Samaritan woman spoke about worshiping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Jesus told the woman in verse 26, I am the Messiah.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 woman left her water jar. She ran to the people in town and told them that the man at the well had told her everything she had ever done.
그 여인은 물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물가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erse 29 reads, Come see him. Maybe he is the Christ. So the people left the town and went to see Jesus.
29절에서 그 여자가 한 말입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습니다.
Jesus first called himself Messiah to this outcast woman. She heard his message and gladly shared it with the others. John writes that many of the people of the area then believed in Jesus.
예수님은 이처럼 소외당한 여인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여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Upon Jesus' death, resurrection, and the start of the church, there was then no Jew or Greek or Samaritan, but one people united in Christ.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주님의 교회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마리아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A lonely woman at a well admitted her sin and accepted the words of Jesus there that day. Her life forever changed.
우물가에서 홀로 외로웠던 그 여인은 거기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Join us next time in our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as we learn about Mary and Martha, friends of Jesus.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과 가까웠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This is what Peter did say. Silver and gold have I none, but such as I have gave I the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up and walk. He went walking and leaping and praising God. Walking and leaping and praising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up and walk.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라. 그러나 그 사람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남에게는 율법대로 살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 지키라고 한다. 그러나 자기들은 그 규칙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선한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들은 성경 주머니를 크게 만들고 옷에 다는 술을 길게 하여 늘어뜨리고 다닌다. 그들은 잔치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를 찾는다. 또 그들은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선생님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그러나 너희는 선생님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요 자매들이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안 된다. 너희에게 선생님은 그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인 사람은 스스로 종이 되어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너희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나아가시면서 이 세상의 종말을 증거하십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로 세상의 죄성의 확산과 신앙의 변절이라는 데서 바리새인들의 타락상을 이 23장에서 경고하시고 24장에서는 이 역사의 종말의 징조들을 열거한 후에 종말 때 있어질 일들을 비유적으로 증거하는 내용을 2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23장에서는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옳지 못한 신앙적 삶을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신앙의 삶에 있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위선과 거짓을 통렬히 책망하심을 듣는 우리들은 이러한 삶의 경계를 받게 되는 데서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 자리에 앉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인물의 자리를 탐하는 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스라엘에 있어서 모세의 자리는 참으로 위대한 자리입니다. 충실한 자들은 다른 스승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늘 모자라는 사람일수록 스승의 이름을 들먹이고 자신이 누구의 계승자라는 투로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만회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들먹이는 이름이 오히려 그들 때문에 오히려 존귀를 잃게 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자랑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귀한 스승들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은 역시 영광된 이름들의 욕을 끼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들을 말한다면 역시 그들을 따르는 사람다운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런 사람을 가리켜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앙에 있어 가장 경계되는 것이 바로 이중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위선자들입니다. 언제나 성경의 교훈은 가르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라고 하는 데서 올바른 가르침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생명이 되는 것을 야고보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신앙이란 바르게 깨닫고 확신한 것에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들은 자신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세 자리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4절에 그랬죠. 이것은 우리 주님의 초청과는 너무나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모든 행위를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이들의 책망받는 삶의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위험성은 언제나 사람을 의식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의 모범이신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꾸미거나 거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전 봉사자들이 특별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은 더욱더 특별한 에봇 같은 것을 갖춰 입음으로써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대신한 자의 위엄을 나타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속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심으로써 감추어졌던 성전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성전 안은 드러났고 이제 더 이상 특별한 거치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떤 경우에도 정결과 단정에 대한 당부 외에는 겉으로 꾸밈의 당부가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 기도를 옷 입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최고라는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얻지만 이러한 내적이고 영원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듣는 칭찬과 영광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최고로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5장 41절에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처럼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천국의 자유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존귀한 칭호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8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몇 가지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부정적으로 언급하신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선생, 아비, 지도자가 그것입니다. 이 칭호들은 예수께서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호칭임을 가르치는 것이 역시 특이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바로 주님 자신을 선생이라고 칭해야 한다고 들리지만 이 땅의 기도인들에게 영원한 스승으로 오실 성령을 마음에 두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9절 상반절에 그랬는데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부정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정신적인 지도자를 이와 같이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낳은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스승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지도자라는 칭함을 받지 말라 10절 그랬는데 결국 성경을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 마땅한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온전하고 유일한 스승이요 아비며 지도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뿐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늘 바라보며 본받아야 할 지도자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이 땅에서 어떤 영광된 이름도 거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시들지 않은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겸손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에 왔습니다. 겸손하면 높아지는 천국의 원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미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바 있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세베대의 두 아들들에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 가르침을 주신 바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역시 겸손일 겁니다. 세상과 가장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점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차리고 꾸미고 선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께서 높여주심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감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원리는 지상의 교회에서부터 천상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변함이 없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은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면서 위대한 스승의 자리를 넘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말과 행동이 따로인 모습이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빼앗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짐짓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내면을 감추고 외형을 지나치게 꾸미고 거룩한 척하지만 위치나 시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바라고 어떤 모습이든지 섬김에 겸손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하늘을 보라 영원한 나라 천국 문 들어가리 끝까지 싸우세 오 천성길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지금은 비록 세상에 있으나 곧 떠나가리니 세상 영광은 모두 한낮의 꿈이니 정신 차려 싸우세 오 천성길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요 다 낮의 자녀라 어둠 밤 지나가고 새날이 오면 잔치 참여하리라 오 천성길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주 나라 위에 선한 싸움 싸우고 끝까지 달리자 너희 갈 길 나간 후에 상 주시리 최후 승리하리라 오 천성길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또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God loves me so. Loves me so. God loves me so. He's so good to me. God answers prayer. God answers prayer. God Lord's Prayer, He's so good to me.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